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요한이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것을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이후로는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의 거물질로 거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신적인 능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기꺼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끝나는 이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금 일깨우기 위하여서 처음 만났을 때에,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에 그 일들을 주님께서 반복해서 행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낙심한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물고기를 153마리나 한 번에 거물질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이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명령을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깊은 영적인 낭만 가운데 있게 만드는 그런 그의 어려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따르다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죄에서 돌이키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아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향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에는 그의 마음 안에 해결해야 될 장애물, 문제가 있었는데 이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주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잘 적용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우고 물고기와 떡을 구우시고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만으로도 그들은 우리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 완전한 평안과 교제 가운데서 그들의 심령이 큰 힘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매우 심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그리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세 번씩이나 거듭해서 질문하심으로 이 질문이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니고 그냥 그저 한번 대답하고 지나갈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기까지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베드로와 나눈 이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질문으로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그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세 번째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씩이나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반복하실 때에 베드로는 이 질문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게까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가 근심하기까지 이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도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기까지 자기를 향하여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에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일찍이 베드로에게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새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베드로가 반석을 의미하는 이 주님께서 주신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주님께 보여준 그의 삶, 그의 태도는 이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굳건한 반석처럼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죽으시는 그때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이 죄는 결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시몬이라고 하는 옛날 고기잡이 시절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공식적으로 그의 명예와 믿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심으로써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베드로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너는 시몬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릴 만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형제라고 부름받을 만한 그와 같은 삶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그것보다 더 사랑스럽고 놀라운 이름으로 불러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지위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진실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한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어떻게 부르겠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형제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나의 신부라고 그렇게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고 참으로 부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불리우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거듭나지 못한 옛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육신의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이고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나의 형제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은 요한을 향하여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여러분, 이 질문은 원어에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것들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너의 친척이나 형제나 부모나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나 이 물고기나 너의 직업보다도 네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자신에게 내가 과연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아내나 남편, 나의 자녀나 나의 부모,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나의 학교, 나의 직장의 소유의 어떤 명예나 직위나 경력이나 그 모든 것보다 내가 진실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베드로가 이 질문에 쉽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에게 하는 질문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뜻 주님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깊이 살펴보지 아니한 결과 자신의 그 말대로 행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명예와 생명을 더 사랑하였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 자신이 진실하고 겸손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렇게 정직하게 그 대답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지, 왜 보면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 번째로 또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동일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가 매우 공식적인 대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대답할 것을 요구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공개적으로 부인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번의 부인은 베드로의 마음에 심오한 상처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영적인 절망감과 침체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주님에 대한 그의 진실한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되 베드로가 근심하기까지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낭만과 실패를 치료하는 길은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기까지 과연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지를 생각하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우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끄집어내어서 세우고 내가 이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진심으로 그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세 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여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진실로 마음 가운데 근심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생각하였고 그것을 주님과 비교하여 보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진심으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동일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과장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세 번이나 주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전에 주님을 부인하였던 모든 일들을 무위로 돌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죄는 용서받았고 그는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기 전에 우리의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쯤에서 아주 집요하게 베드로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살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근심하기까지 자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에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절망스럽게 만들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이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심령 깊숙이 이 죄의 각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죄가 용서받은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깊이 자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지나간 사람들은 말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는 결코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그랬던 그런 불행한 실패를 반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 다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피되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주님과 비교할 때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옆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자기의 죄에서 돌이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비로소 베드로에게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같은 말로 반복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사용했지만 우리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본질적으로 같은 대화를 세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세 번의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의심해서 세 번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공식적인 회복의 대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세 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진실되게 주님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또 세 번씩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죄 용서함을 체험해야 하고 이 용서의 체험은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자신의 피로 세울 교회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관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주님의 관심을 자신의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주님과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사랑의 고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반복적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에 얽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매우 위험한 신앙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탄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기적인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탄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감정을 이기적인 감정으로 축소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에 머물러 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와 기도와 교회 생활이 다 자기를 위한 종교적인 삶에 그치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약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체험이 결코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무겁고 어렵고 율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감정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참된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따르는 이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타적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 사회에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 사회를 개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에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순서를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무언가를 말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질 때에 그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실천하게 되면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우리 가정이고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성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체득되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또 주님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 형제 자매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위하여서 내가 그것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는 자가 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의 섬김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와 같은 일들을 실천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성도들의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 교회가 비로소 이 세상을 복음으로서 개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이나 목사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아직 어린 양들이 많이 있다. 그 양들을 네가 돌보고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사랑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자매라 불리우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성전입니다. 성전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먼저 주님의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훈련하고 또 자신이 배우고 알고 경험한 것을 먼저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겸손과 성실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믿음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섬김으로써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합니다. 우리 교회는 음악이 이런 부족하다. 어떤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부족하다. 우리 교회는 기도에 열심이 없다. 우리 교회에는 뭐가 문제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면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위하여 내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는 그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체로 존재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곧바로 그가 그 일을 행할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할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순교적인 죽음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의 처형을 말할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전성은 베드로가 네로의 치하 때에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한 이후로 그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의 삶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젊어서는 그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가 자기의 혈기대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늙어서는 이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주님을 섬기는 내내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의 길이 결코 부와 성공이 약속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되는 고행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는 그런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힘든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의 연속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수도 없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고백이 우리 자신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수많은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꿈틀 그릴 때에 우리들은 그와 같은 자신의 육신적인 죄악된 욕망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의 삶에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이런 싸움을 싸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수도 없이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과 싸워야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와 싸울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나를 강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없고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살고자 하실 때에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셨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사셔야 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이와 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걸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고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선조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너무나 선명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길은 좁지만 우리 앞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거나 다른 길들을 찾아서는 안 되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 묵상하고 숙고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뜻과 잔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뜻과 잔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